시편 2편 7절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과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의 날이 있기도 하고 오로일 어린이날. 어린이들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죠. 우리가 낳은 아들, 딸들의 날. 또 다음 주일은 그래서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은 시편 2편의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시편 2편의 핵심 구절은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구절은 동시에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누가 지은 시인지 작시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 시를 다윗이 지은 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내용은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에서 나오는 다윗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인 다윗 왕가의 영원한 영광과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재선언한 시로 이 시편 2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편은 주로 다윗 후손의 왕들의 적이신 대관식 때 읽어지고 낭독이 되어졌던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윗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라는 언급은 직접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한 말이죠. 그분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4절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하늘에 계신 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신 아버지의 아들이시죠.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승리하실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디에다 세우셨다고 그랬죠? 시온산, 즉 오늘날 성산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뚝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중심으로 부름을 받고 예배하는 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드러내는 뜻이고 또 배경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과 본문의 핵심 내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떤 은혜를 받은 자들일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일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메시아를 믿는 우리들이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냐? 그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을 낳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낳았다는 단어의 원어는 얄라도입니다. 나타는 이 원어는 얄라드입니다. 이 얄라드라는 이 나타는 단어는 어머니가 신생아를 낳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생겨나는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상고를 겪다, 얄라드, 상고를 겪다, 해산의 수고를 하다, 진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실 때, 저와 여러분을 낳으실 때 해산의 수고와 진통과 죽음을 넘어선 아픈 고통을 겪고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얄라드입니다. 이래서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받아 누리는 권세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여기 낳다는 말이 얄라도요. 상고의 고통을 겪고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이런 여러 성경 말씀의 증거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해산의 수고와 같은 엄청난 고통과 진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친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들, 자녀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죠? 부모는 공통적으로 애틋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저려오면서 애틋한 생각이 떠오르죠. 그래서 늘 돌봄의 대상, 사랑의 대상, 특별 대상이 아들이요 자녀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통해서 내 생명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고 피를 흘리는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며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 관심의 대상이고 사랑과 보호의 대상입니다. 자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피로서 고통을 통해서 낳게 됩니다. 저는 32년 전에 아이가 태어날 때, 첫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이 잊어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아마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32년 전 감만동 허름한 교회의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교회의원은 극빈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병원이라 시설도 변변찮은 산부인까지 낳았는데 그 해산의 고통 소리와 흘린 피가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후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 상고의 고통 끝에.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동안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2일 아침 찬 공기를 맞으며 신생아 옷도 준비하지 못한 채 엄마가 입고 갔던 옷을 몸에 감아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불쌍한 내 새끼. 너에게는 이런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리라고 가난에 엉어러진 아픈 마음을 짓누르며 눈물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속에 깊숙이 그 아이가 박혀있기 때문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것이 자식이죠. 이와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낳으셨는데 피를 흘려 낳으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면서 피를 흘리셨나요?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기 위한 피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목마름의 고통, 피 흘림의 통증, 십자가 위에서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가 저와 여러분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으로 너를 친히 낳았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그 어머니가 젖먹는 그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평생을 잊지 못한다. 그러나 혹시 부모가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 아들 예수를 죄의 저주, 죄의 대가인 십자가를 지게 했을 때 그 저주와 죄값을 이제후로는 예수를 믿는 내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절대로 대물림하지 않으리라고 스스로 맹세한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흘리시면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잊을지언정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자녀가 먼 외국에 있어도 타향에서 살아도 군에 가 있어도 부모는 늘 마음이 그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행여나 밥은 굶지 않았는지 행여나 아프지는 않는지 행여나 사고는 나지 않았는지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잘 지내고 있는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서든지 항상 모든 순간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백동조 목사님께서 훈련용으로 지은 책 행복 아카데미 교재 제1권 회복의 삶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동강교회 담임 목사님의 자녀는 이남 1녀인데 그 중에 딸아이가 심한 자폐증 환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딸에게 한 번도 아버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딸은 태어날 때부터 자폐아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일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예로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가면 그 자폐아이를 방 안에 넣어두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신방을 간답니다. 밖에서 문을 잠글 때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 애 혼자 있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이 아파왔답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방문을 열어보면 아이와 함께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답니다. 오늘 저 아이하고 나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입양 기간에 연락해서 미국 사람에게 보내려고 했답니다. 기쁜 마음으로 미국인 가정에 보내기로 하고 입양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다 작성하고 마지막에 서류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친권 포기각서 서류였습니다. 이 딸이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포기각서를 써야 한답니다. 그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서류를 앞에 놓고 아무리 자폐하라고 해서 이제 내 딸이 아니라고 친권 포기각서 서류는 못 쓰고 두 부부가 우두커니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다가 이미 작성한 서류까지 다 찢어버리고 입양 기간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딸을 잘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피를 흘려 낳은 딸이기에 친권 포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쏟아 나를 낳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도 자폐와 같은 우리들일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내 아들이니라. 내가 너를 피 흘려서 낳은 그 산모의 고통을 다 겪고 피를 흘려 낳은 내 아들, 너를 지명하여 내가 부른 아들이라고. 스바랴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너를 기뻐하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미칠 지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그 피로 낳으신 사랑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로 낳으신 아들로서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인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이기에 고통을 동반해서 낳은 아들이기에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낳은 아들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승리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했습니다. 여기에 철장은 철로 된 막대기 이름 말입니다. 쇠로 된 막대기입니다. 쇠 막대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중동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대 중동의 문화. 고대 중동권에서는 왕의 대관식, 왕으로 취임하는 날 행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아리를, 큰 항아리를 왕 앞에 진열하고 거기에다가 대적의 나라의 이름을 그 항아리에다가 적습니다. 대적의 나라의 이름을 적고 원수의 나라의 이름을 쓰고 거기에 백관들, 장관들이 이 철로 된 철창을 가지고 그 항아리를 사정없이 깨부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항아리를 부수는 이유는 대적들이 모두 다 오늘 왕으로 취임하시는 당신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패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왕의 아들로서 철장을 가지고 깨뜨려 부술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장은 강력한 다스림, 강력한 통치권, 강력한 무적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통치권은 선의 왕이 자기 왕이 되는 왕에게 주는 선물이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철장의 건설을 하나님이 아들인 우리들 모두에게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 철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의 권세, 철장을 손에 쥔 권세와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는 다스림의 권세, 통치하는 권세, 승리하고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이미 이 놀라운 권세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권세가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철장으로서 깨트리는 권세를 우리에게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것이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물의 왕 사자의 권세를 보면 대단하죠.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사자는 강력한 발톱과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자는 어떤 동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자는 태어날 때 벌써 수많은 동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훈련되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사자 새끼로 태어나면, 사자의 아들로 태어나면 이 DNA가 이미 그 속에 다 내장되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 새끼도 어미사자처럼 초원에서 담대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천하를 호령하는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같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영적 DNA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이미 주셨고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들은 DNA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약속에 의해서 이미 우리 속에 다스림의 권세와 통치하는 권세와 승리하는 권세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 속에 내어주었다는 것. 우리에게 넣어주었다. 우리에게 흐르게 해주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과 죄와 마귀입니다.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우리들 속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은혜로 선물로 주어져 있고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미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는 DNA, 우리 속에는 이미 세상과 죄와 마귀를 다스리는 DNA, 세상과 마귀와 죄를 통치하는 DNA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것이 뭘까요?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기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랬죠. 내게 구하라.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 소유를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가 다 주겠다. 내게 구하면. 기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자식에게 주었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자식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면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남들에게 주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는 은혜가 구할 수 있는 은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권세, 은혜,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좋은 것을 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간청할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특권을 그냥 묻어놓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정갈을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들에게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고 백배로 주시고 풍족히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와서 그의 아들이 탕자이지만 돌아와서 그 아들이 회개하고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구했을 때 아버지에게 구했을 때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구했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과거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묻지 않으시고 책망도 안 하시고 아들 위해 모든 좋은 것을 다 내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주는 좋으신 아버지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다 주셔요. 그리고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제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의 아버지 그분에게 구하면 온전한 선물이 나에게 아들인 우리에게 다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랍권에 가면 왕실에서 발급하는 VIP 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만능 카드, 황금 카드라고 말한답니다. 이번에 KBS 이 방송국에서 이제 종영이 됐죠. 방영이 이제 끝났는데 그 아주 인기 있는 태양의 후예 그 드라마에 이 카드가 사용되는 것이 나왔죠. 드라마 속에 송혜교의 의사였죠. 의료봉사를 나갔다가 떠닫지 않게 갑자기 환자 한 명을 받게 되죠. 급하게 수술을 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아랍권 왕실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다 받은 후에 아랍 왕실에서 송혜교와 송중기를 부르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자기의 그 사람을 치료를 해주고 낫게 해줬으니까 그 은혜의 대가로 이 VIP 카드를 줍니다. 각각 하나씩, 한 장씩. 그래서 이 카드가 무슨 카드입니까? 묻자. 당신들이 아랍권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다 들어주는 카드다. 무엇을 구한 다 틀린. 단 조건은 이 한 카드에 한 번만 사용하는 거다. 딱 한 번만 사용. 놀라운 카드죠. 이 카드를 딱 제시하면서 뭘 달라 그러면 아랍권 나라에서는 다 들어준대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는 카드. 그래서 그 드라마 속에서 자동차를 구하고 헬리콥터를 구합니다. 각각 두 사람. 구하는데 자동차 다 줬죠. 헬리콥터 줬죠. 카드를 내밀면서 구하니까 거부하지 않고 즉시 들어줬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기도 카드가 이 VIP 카드, 황금 카드보다 더 좋은 카드입니다. 이보다 더 권세 있고 더 확실한 능력의 카드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어디에서든지 네가 필요한 것은 구할 수 있다 하면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기도 카드예요. 더욱 놀란 것은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한두 번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싶을 때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기도 카드입니다. 여러분 급할 때 이 카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카드를 내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고 그리고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아들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아들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대표적인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가 나의 목자, 나의 목자가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푸른 초원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푸른 초장에 인도함을 받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우리의 앞길과 앞날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훤히 아시는 아버지 목자가 우리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인도하십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일들이 참 많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임을 주었는가? 하나님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서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요, 이 질문, 방금 질문을 몇 가지 던졌는데 이 질문은 삼성그룹 초대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이 죽음 직전에 남긴 24가지의 질문 중 몇 가지를 여러분들 소개했습니다. 우리들도 은연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먼저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 화내지 않냐마. 왜 오늘 저에겐 힘든 일만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나요? 더 말해보거라. 평소에 늦게 일어난 적이 없던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 오늘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것은 시작이 불가합니다. 차에 시동이 오랫동안 걸리지 않아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랬구나. 바쁜 와중에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점원의 실수로 또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래. 집으로 가는 길에 전화가 걸려와 받았더니 갑자기 핸드폰 안테나가 안 잡혀가지고 전화가 목통이 됐지 뭡니까? 아이고 그랬구나. 결국 지친 몸을 달리며 집에 도착한 저는 어제 막 산 마사지 의자로 피로를 풀까 했는데 이 새 의자조차 고장이 났지 뭡니까?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래, 내 말 들어보거라. 오늘 아침 죽음의 사자가 네 머리맡에 있더라. 너를 살리기 위해 나의 천사를 보내 싸우게 하였다. 그래야 너를 늦게까지 자게 한 것이야. 깜짝 놀라요. 네 차의 시동을 늦게 걸리게 한 이유는 너의 집 앞을 지나쳐 갔던 술 취한 트럭 운전사 때문이라네. 네? 편안했어야 할 너의 점심시간, 처음에 너의 샌드위치를 만들던 점원은 병에 걸려 있었단다. 나는 너의 그 병을 옮겨지지 않기를 바랐단다. 네? 너의 핸드폰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너에게 전화를 건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려 했기 때문이란다. 나는 너를 보호하고 싶었단다. 그리고 너의 새 마사지 의자는 내 집에 정전을 일으키려 했기에 내가 그랬노라. 나는 네가 어둠 속에서 헤매길 바라지 않았단다. 그래서 이 사람 왜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랬어요. 미안해 말거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안에서 나를 믿는 법을 배우거라. 예, 믿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의심하지 말거라. 네가 계획한 하루보다 내가 계획한 하루가 더 나으리라.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붙인 말이 사랑하는 내 작은 영혼아 오늘뿐만 아니라 나는 항상 너희 안에서 너를 인도하고 너를 돌보고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은 이야기로 상상이 섞인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것이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안전하게 모든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크나큰 은혜를 받았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받아 누리는 특권, 권세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의 카드를 사용하세요. 새벽에 와서 기도의 카드를 내미세요.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아랍권의 왕실에서 나온 VIP 카드도 이런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게 구하면 내가 너의 유업을 땅끝까지 이루게 하겠다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활용합시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으로 인도와 보호를 받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그리고 그 자녀에게 주신 특권, 다스리고 통치하고 승리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다스리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마귀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승리하는 축복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주셨는데 기도함으로 모든 좋은 것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